어제 잠깐 오후에 내 둘째 아이가 호출을 해서 용산에 잠깐 전자상가 쪽에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꼭 교인 한 분씩 만나요. 아주 반가웠습니다. 볼일을 보고 이제 나가는데 어느 스피커 파는 매장 앞에서 연세 많으신 두 할아버지하고 매장 주인하고, 매장 주인도 나이가 젊질 않아요. 좀 연세가 드신 분인데 시비가 붙었어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요즘은 그렇더군요. 워낙 그 고가품이라 매장에 진열을 해놓질 않고 카탈로그로 준비를 했다가 결정하면 물건을 바로 갖다 주는 판매 방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할아버지 두 분이 마음을 잡숫고 친구분인 것 같은데 스피커를 이제 보러 나온 거예요. 이 현장에 물건이 없죠. 카탈로그를 이제 보여드렸던 모양이죠. 물건을 좀 보자고, 결정하시면 갖다 드리겠다고, 물건을 좀 보고 결정하겠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결정하시면 방금 가서 물건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두 분이 이제 시비가 붙은 거예요. 소리가 하도 커서 이제 흘낏 지나가면서 보게 됐고 듣게 됐습니다. 물건을 하나 결정하고 사는데도 보고 사요. 보고. 요즘은. 근데 매장에는 실제 물건이 없단 말이에요. 카탈로그로 이제 설명을 하고 가상의 물건을 보여주는 거죠.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결정하고 자기의 생각을 설득당할 때 우리의 말과 논리만 듣고 설득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아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구나 보고 믿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행동이 점점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어느 세계적인 회사의 그 사우는 그 입구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다 그래요. 관건은 실행이다. 아주 짤막한 문구지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관건은 실행이다. 이런저런 토의도 할 수 있고 연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문제는 실행하느냐가 문제죠.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지금 세 번째 시간을 맞으면서 오늘 19절부터 보지만 19절부터의 내용이 사실은 지난 시간 아침에 우리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이 났어요.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 땅에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태어났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말은 굉장히 많은 신학적이고 중요한 가치가 담아진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9절부터는 그 말씀으로 낳아진 백성들을 향한 발언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첫 마디가 뭘로 호칭하냐면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가 19절을 잘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 호칭은 이미 말씀으로 낳아진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제한 발언을 지금부터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말씀으로 낳아진 백성들은 뭘로 키워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세 가지 단계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이 떨어질 이 심령의 밭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토양 준비. 말씀이 심어질 밭에 대한 토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밭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그렇다면 그 후에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심었으면 반드시 그것이 살아있는 씨라면 열매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건강한 밭인 것이 증명이 되고 옳은 씨가 심어진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먼저 질문을 하나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받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죄악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어느 게 먼저일 것 같습니까? 아까 일부에도 한번 여쭤봤더니 더러 죄를 먼저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순서상 죄를 먼저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먼저 받아야 죄가 뿌리 뽑혀져 나가고 제거가 됩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순서예요. 그러니까 뭐가 다 되고 갖춘 다음에 예수를 믿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흠이 있어도 죄가 있어도 일단 계속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자꾸 듣는 자리로 와야 돼요. 믿습니까? 깨닫고 듣는 게 아니에요. 듣다 보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고 말씀 자체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놀라운 신비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러면 그 말씀을 받으려면 어떤 밭이 준비되어야 되는가,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십시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며.
네, 여기 원문에도 보면 세 가지를 설명했지만 그 사이사이에 접속사에 해당하는 그리고라는 말이 없어요. 보통 어법이 이렇게 되게 돼 있죠. 듣기는 속히 하고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야 사실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설명하면서 그 사이사이를 이어주는 접속사에 해당하는 그리고라는 말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뭐 있으나 없으나 내용은 같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리고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게 각각의 주제가 되지만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빠지면 이 말은 사실상 하나의 서클과 같은 원과 같은 하나의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각각 개념을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분리된 세 가지 개념을 간단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라. 이 속히라는 말은 말 그대로 빨리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말하기는 어떻게 하며? 여기 더디라는 말은 속도에 관한 개념이 아니고 말하기는 둔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둔하게 하라. 그 말은 우리는 보통 말을 먼저 합니다. 거기에 폐해가 뭐냐 하면 세 번째 동목이에요. 이 사실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히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일부러 구분을 해놨어요. 성경 기자가. 세 번째 덕목이 뭐냐면 성내기도 더디하라, 둔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성낸다는 말은 단순한 분노 자체를 정죄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노 자체는 정죄할 덕목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불이나 부당한 일 앞에서는. 근데 여기서 성낸다는 말은 앞에 말과 연관 지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뱉는 말이나 화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일터에서나 심지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약되어 있는 공동체 같은 경우는 화를 낼 일이 많아요. 근데 거의 한 80, 90%가 화를 내고 지나고 보면 내 의로움이 드러내기 위해서 내뱉어진 분노가 한 80, 90%가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뜨거울 때가 많죠.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화를 냈어요. 화를 내고 돌아서서 과연 그게 정말 그렇게 화를 낼 만한 일인가를 복기를 해보면 80, 90%는 자기 주장과 자기 편견과 자기 의의를 드러내느라고 내뱉어진 분노가 80, 90%예요. 참 그래서 상대방에도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더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말과 성냄은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왜 발생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먼저 축적되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게 잘 안 돼도 매일매일 정규적이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내면에 이 잡초화된 현상을 자꾸 눌러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매일 우리 속에 시속게임하듯 싸우는 겁니다. 어제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속에는 생명의 냄새와 사망의 냄새가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라는 리포터가 말해주듯이 나쁜 사람이 따로 있고 원래 선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이것이 늘 공존해서 항상 시속게임을 벌여요. 그러면서 성경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20절을 보십시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시련이나 시험을 통해서 도달시키고자 하는 각 개개인에 대한 목적지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어느 엄마가 자기 아이가 8살 될 때 약속을 했대요. 네가 21살 때까지 술, 담배, 세상 기준에서 못된 짓 안 하면 네가 21살 되는 해 엄마 아빠가 너한테 1,500불을 주겠다. 1,500불을 주겠다. 그리고 실제 그 아이한테 계약서를 써줬대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 계약서를 받기 위해서 21살 때까지 정말 지켰어요. 그리고 21살 되던 해 그날 그 부모는 그 아이한테 계약서대로 1,500불을 지불을 했습니다. 이 부모가 이 아이와 계약한 그 계약의 주된 목적은 1,500불을 주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죠. 뭘까요? 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성년이 되기까지 건강한 청년으로 자라는 것이 이 아이가 부모에 의해서 바람을 받아왔던 바로 목적지였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21살 성년이 되었어요. 이 아이의 진짜 복은 뭘까요? 1,500불을 받은 게 복일까요? 아니죠. 내가 건강한 청년으로 자란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걸 1500불하고 비교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각의 인생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후반절에 성경이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뭘 받는다고 돼 있어요? 복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 21살 된 청년이 받은 복은 뭘까요? 1500불일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 청년이 누린 진짜 복은 건강한 판단과 삶의 습관을 가지고 균형 있게 자란 자기 자신이에요. 아멘. 그것이 이 청년이 누리는 그리고 그 부모가 의도했던 의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지금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밭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세 가지로 설명했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여기 듣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자는 하나님의 뭐를 이루지 못한다?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 가끔 목회하는 동료나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 분노 조절을 못해서,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도 요즘은 질병 중에 하나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의외로 젊은이들 가운데 뿐만 아니라 요즘은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에도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확! 그 순간은 시원하죠. 아, 이거 한번 어떻게 하고 그냥 객관 물어? 이렇게 실지 확 터뜨려가지고 평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봐요.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노 조절을 못해서 성을 터뜨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심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요즘 미디어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한국 사람들은 못 참아요. 뭐 얼마나 더 빨라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냥 한번 무슨 사건이 터지면 한 시간 안에 전 국민이 다 알 수 있는 이 놀라운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 나라.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재미있는 지옥이라 그래요. 한국 사회를 빗대어서 말하기를. 깜짝깜짝 이렇게 변화가 무쌍하고 속도가 빠른 나라는 보다 처음 본다는 거죠. 다른 나라 100년에 이루어낼 일을 10년 안에 이루어냈다는 것이 꼭 자랑일 수만은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버드 대학에서는 아주 유명한 강의 하나가 느리게 사는 법. 이 강의가 최고의 지금 인기 강의 중에 하나라 그래요. 느림의 미학. 이제는 좀 천천히 가야 되지 않겠는가?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가치가 사실은 전 사회 속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녹아져야 되는데 어쩌다가 교회마저도 그 세류의 흐름에 지금 실려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을 보십시다.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21절을 볼까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말은 그 말씀의 씨가 그렇게 떨어졌으면 그 말씀을 잘 유지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유지하느냐? 여기 크게 두 가지를 설명했어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걷어내라. 제거하라. 여러분, 우리 심령은 가만히 두면 가만히 둔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잡초화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흔히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사람은 시간 남고 돈 생기면 죄 짓는다 그랬죠? 맞습니다. 고달파야 죄 질 생각도 못하고 죄 질 여가도 없습니다. 고달파야. 참 아이러니죠?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내면의 상태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 밭이라는 것은 계속 밭갈이 하지 않으면, 경작하지 않으면 여기 잡초가 저절로 올라와요. 저절로. 그래서 이 과수원 같은 데 가면 이제 사과나무를 심거나 배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실이 실하게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농부들이 부지런히 뭐 해주죠? 절지 작업을 해줍니다. 틈틈이 나가서 이만한 그 전지하는 가위를 들고 그 가위라 그러죠? 그거를? 가위를 들고 잔가지를 자꾸 잘라줘요. 그리고 나무 옆에 잡초들을 자꾸 뽑아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양분이 쓸데없는 대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잡초가 무성해지고 잔가지가 무성해지면 모든 양분이 글로 다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실하는 계절이 되면 과실이 이렇게 애기 손만해져요. 그런데 부지런히 제거해주는, 절지해주는 농부가 결실한 과일은 사과 하나가 애 머리통만 해요. 이만해요. 맛도 있고. 우리 심령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다윗이 넘어진 후에 고백한 시어 중에 하나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본질이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제서야 그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다윗이 넘어진 후에 중요한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 구원을 바라야 됩니다. 오늘도 그 구원이 여러분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 믿습니다 선언한 그 순간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오늘도 이 송목사 꼬라지를 보세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아멘할 필요는 없고 제가 크게 아멘해야 돼, 제가. 아멘! 오늘도 매일매일 그 구원이 심령 속에 이루어지려면 잡초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이게 큰 두 번째 말씀이 온유하게 자라날 수 있는 덕목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자, 몇 절을 보시냐면,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래요.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비유를 하나 했습니다.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매일 거울 보죠? 거울 봅니다. 근데 옛날 거울은 오늘처럼 이렇게 선명한 비치는 거울이 아니고 철기로 이렇게 동 같은 걸로, 구리 같은 걸로 갈아서 했기 때문에 그 희미하게 어렴풋이 보이는 그런 거울이에요. 그래서 성경 기자도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 거울은 그냥 희미하게 보이는 거울이에요. 자, 어쨌든 거울을 봅니다. 그럼 그 안에 내 모습이 비치죠. 돌아서서 갑니다. 그러면 거울에는 내 모습이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아있지 않죠. 거울에 내 모습이 남아있을 리가 없죠. 나도 잊어버리고 거울도 잊어버려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만 하고 듣기만 하면 신앙이 관념화됩니다. 오늘 이게 굉장히 무서운 영지주의적인 속성을 잉태할 수가 있어요. 신앙이 관념화돼요. 그래서 잔뜩 머리는 커져요. 안 그래도 큰 머리인데 머리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계속 그 머릿속에서 판단만 하고 깨닫는 게 구원인 것처럼 잘못 이해하는 오늘 무서운 신앙의 한 편파가 또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랜 뿌리를 가진 영지주의적 속성의 개념이에요.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깨달은 게 자기 실력이 아니에요. 재미있는 책이 있더군요. 유재석처럼 말하고 강호동처럼 행동하란가요? 그런 책이 나왔어요. 저는 뭐 사진 않고 이렇게 그냥 서서 몇 군데 읽어봤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지금 국민들에게 끼치는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더군요. 특히 10대, 20대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뭐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쨌든 그 두 사람의 영향력은 굉장해요. 근데 이 두 사람 다 강점이 있더라고요. 유재석 씨는 뭐 말 그대로 명 MC죠. 근데 그는 원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카메라 울렁증에다가 무대 공포증에다가 버벅거리는 습관이 있었대요. 원래가. 그런데 지금은 온 국민의 세대를 아울러서 존경받는 또 인정받는 별로 그렇게 안티가 없는 MC가 되었어요.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배려. MC로서 게스트를 철저히 배려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MC의 가장 중요한 철학은 자기는 가드다. 농구 게임으로 말하면 가드다. 자기는 슈터가 아니다. 슈터들이 잘 어떤 유형의 슈터들이라도 어떤 자세의 슈터들이라도 슛을 잘 쏠 수 있도록 볼을 배급해주는 가드 입장이다. 그건 배려입니다. 배려. 그리고 두 번째가 공감해주는 능력. 공감해주는 능력. 누가 나와도 먼저 공감해주는 능력. 그리고 세 번째가 어울림. 기꺼이 무너져서 어울릴 수 있는 그 낮아짐의 자세. 이 강호동 씨도 못지않은 MC죠. 이분은 뭐 아시는 대로 운동선수 출신이에요. 처음에 이 사람이 나왔을 때는 일단 시끄러워요. 그럼 목소리가 큰데다가 특별히 MC로서 절대 그 결격 사유인 그 마산 사투리. 대개 이제 부산, 마산, 울산, 산자 들어가는 쪽의 사투리가 굉장히 셉니다. 거칠고. 근데 그쪽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MC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의 그 현장감, 몸으로 행동하는 것.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사람들이 목표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 책을 읽어보니까 무섭게 그 목표를 향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실행을 했어요. 관념에만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당신이 보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소 씨가 하신 말씀인데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에요. 참 짧지만 당신이 보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이렇게 봤으면 하는 보이고 싶은 모습이 있어요. 그죠? 그럼 그렇게 살라 그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이 좀 이렇게 저를 봐줬으면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나 말이에요. 어려워요. 누구나 마찬가지. 근데 이 말을 일찍이 소크라테스가 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이 보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결론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아멘. 기독교가 차짓하면 언어의 유희에 빠지고 관념의 유희에 빠질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참 기쁘고 감사한 것은 우리 3.1교회는 어느 교회도 흉내낼 수 없는 무시무시한 강점이 뭔지 아세요? 저는 부임해 보니까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정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항상 우리 3.1교회 성도들은 젊어서가 아니라 신앙을 이론으로 먼저 배우기 전에 몸으로 먼저 배웠어요. 이건 굉장한 강점입니다. 대개 일반 교인들은, 다른 교인들은 이론을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몸으로 실천을 하려고 하죠.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몸으로 먼저 배운 사람은 정확한 개념과 이론만 정리해주고 탁탁 던져주면 거기에서 무서운 에너지와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3.1교회가 갖는 그 에너지의 강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이론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이론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또 속으로. 우리 뭐 이론을 모르고 그 말이 아니고 그쪽의 강점이 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현장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시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3.1의 성도들이 정말 고아와 환난당한 자, 가난한 자를 외면시 안 하고 수시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대로 순종해내고 행동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당신이 보이고 싶은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은 국가적으로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지도자들을 뽑는 선거입니다. 이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한 대로 이 새벽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투표소에 둘러서 투표하고 갑시다. 그래서 정말 건강하게 상식과 균형이 있는 좋은 지도자들이 뽑힐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오늘 선거를 위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물은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깨끗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매일매일